되리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까지 성경적인 상담의 원리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고통을 이제 우리가 끝냈어요. 고통. 고통이 다가 아니고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중요하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여기 엄지손가락 사이 누르는 거 했죠. 자, 지금도 한번 고통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통의 의미 여기 꽉 한번 눌러 보세요. 이건 고통이지만 그 고통을 통해 얻는 유익은 눈을 뜨는 것입니다. 제가 운전하다가 졸릴 때가 있어요. 운전하다가 졸려요. 그러면 차 대고 쉬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러지 못할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도저히 차에 가까이 대고 이렇게 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필사적으로 졸음을 참는 거예요. 두드리고 때리고 막, 예? 고통을 줘요. 그 눈을 떠지는 고통을 주라 그랬지 장난치라 가지고 장난치지 마시고 고통을 주세요. 고통을. 예. 자, 이러한 고통이 내 삶 속에 정신을 차리게 하고 또 생각을 갖게 하고 바로 보게 할 때 그것은 우리에게 유익한 시간들입니다. 아무것도 아니고 누르는 게 뭐 아프긴 하지만 그것 때문에 잠이 안 온다면 이게 뭐가 문제가 되진 않잖아요. 정말 문제가 되는 건 영적인 잠을 자는 것이고 또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 그게 더 중요하니까 이거를 내가 애써서 감당하는 거예요. 그 졸음을 참는 방법에 대해서 그 전에 내려오는 많은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들은 얘기 중에 제일 쇼킹한 게 뭐였냐면 그 이제 공부하는 그 선배들이 졸음을 참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가에 대한 얘기 들은 건데 제가 들은 얘기 중에 뭐 이런 게 눈을 이렇게 올린다 앞에 뭐 꼬챙이를 대고 이렇게 떨어지면 이렇게 하는 중에 제일 제가 들었던 모든 얘기에서 제일 충격적인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아파트 난간에 난간에 매달린다는 게 있었어요. 아파트 난간에 매달린다는 게. 얼마나 절박하면 내가 졸면 공부를 못하니까 공부를 못하면 죽을 것 같으니까 아파트 난간에 매달린다. 절대 따라하면 안 돼요. 근데 그만큼 처절하게 노력해서 이제 뭐 합격할 사람 합격하고 애쓸 사람 애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 하나에서도 보지만 그걸 이루기 위한 노력이 정말 그 열매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또 성경적인 상담의 원리입니다. 이제 우리가 일곱 번째로 생각해보는 원리는 진정한 변화는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제 고통은 끝났어요. 이제 고통에 대해서 얘기하지는 않을 거니까 고통에 대해서는 이제 잠시 접어두고 이제 일곱 번째 원리로 넘어왔습니다. 우리 따라 한번 해봅시다. 진정한 변화는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다. 한 번 더. 진정한 변화는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다. 우리 옆 사람에게 권하듯이 한번 얘기해 봅시다. 진정한 변화는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집니다. 진정한 변화는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집니다. 얼마나 아주 친근하게 들려요? 진정한 변화는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집니다.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진정한 변화가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다. 이상한 거 없잖아요. 그러나 이게 왜 나오는가 하면 그 전에 있는 이러한 것들 때문에 이게 새삼스럽게 강조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상담자의 능력과 기술에 의해서 변화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이유는 의학적인 모델에서부터 가져온 겁니다. 병원에 가면 환자가 뭐 하는 게 있습니까? 환자는 그냥 뭐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요. 그러면 병원에서 다 알아서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 환자는 수동적이 되고 그 다음에 능동적이 되는 사람은 의사란 말이에요. 의사, 간호사. 그러니 뭐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먹으라면 먹고 누우라면 눕고 뭐 받으라면 받고 그러면서 몸이 이제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의학적인 모델을 이 마음의 문제에도 적용을 하다 보니까 상담자가 다 해주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자의 능력과 상담자의 기술에 의해서 변화된다고 생각하니까 뭐가 되냐면은 안 되면 누구 책임이에요? 안 되면. 안 되면 상담자 책임이에요. 그러나 사실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상담자의 능력과 기술로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자, 성도들이 잘 되면 누구 책임이에요? 못 되면 누구 책임이에요? 잘 되면 자기가 잘해서 그런 거고, 못 되면 목사님 잘못이고. 그것은 그냥 말하기 위해 하는 거지 진짜는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변화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건 사람에게 의해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진정한 변화는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가 하면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다. 그러면 아,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니까 다 하나님 잘못으로 돌리면 되겠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제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가 진정한 변화를 사모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에스겔 36장 24절 25절 우리 화면을 보면서 혹은 본문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하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정결케 하되 너희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자, 성령의 역사로 변화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면 이게 어떻게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르면서 그러면서도 우리의 공은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면서 이 변화가 이루어지는지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건 의학적인 모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의사에게 모든 게 다 주관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새로운 신앙적인 모델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에서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데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나안에서 어떻게 했냐면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그 모든 부분을 제거하는 것을 얘기해 주십니다. 그러니 그 마음에 숨겨진 그 마음의 완악함 그 마음의 죄된 모든 것들을 주님은 다 제거하시는 게 그게 우리의 수준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우리를 아는 그 모든 새로운 부분을 행하시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한 목사님이 병원을 입원하셨어요. 그래서 병원을 입원해서 제가 한번 찾아가 보게 됐어요. 그래서 왜 병원에 입원하셨는가 하니까 허리 수술을 하셨어요. 디스크 수술을 하셨대요. 근데 디스크를 때문에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을 받은 게 아니라 이게 척추가 이렇게 있으면 거기에 혹이 났대요. 척추에 혹이 났대요. 이 혹이 뭘 눌렸냐면 신경을 눌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상이 어떻게 되냐면 다리가 저리더래요. 다리가 움직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혹 때문에 수술을 받았대요. 그래서 긴급하게 수술을 받고 그 다음에 수술이 잘 됐습니다. 근데 신기하게 그렇게 수술을 받고 그 수술 내용은 뭐냐면 그 혹을 떼어내는 거였어요. 디스크는 집어넣고 혹을 떼는 뭐 비교적 큰 수술이었는데 그 다음에 그 혹이 뭐 한 3cm인가? 근데 그게 이제 뭐 우리가 3cm 혹이라고 하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게 신경을 누르니까 이 다리가 마비가 되는 거였어요. 근데 이걸 떼고 나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개운해졌던 거예요. 그래서 가니까 척추 수술을 하신 분이 걸어 다니고 있어요. 거기서 아니 목사님 괜찮으시나요? 했더니 괜찮대요. 안 아프대요. 아, 수술 받기 잘했다는 거예요. 이 혹을 떼어냈다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보여줬대. 떼낸 혹을 이걸 당신 몸에서 떼어냈다. 그렇게 수술을 하고 나니까 자유를 찾은 거예요. 그러니 오랜 고질적인 그런 모든 부분들이 사라지게 된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변화시키시는데 어떻게 변화시키시냐 하면 우리들을 그 모든 더러운 것을 제거하시는 것으로 우리들을 변화시키십니다. 그 과정은 어렵지만 그 과정은 힘들지만 그러나 그것이 제거되어야 돼요. 그리고 제거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가 아이고 하나님 저는 여기 꼼짝 않고 있을 테니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세요. 가 아니고 하나님 제가 주님의 수술대에 눕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의 손에 제 삶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의 모든 더러운 것을 뽑아내 주세요. 라고 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이 할 테면 해보세요. 나는 여기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을 테니까 할 테면 해보세요가 아니고 성령의 역사가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우리가 하나님께 삶을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저의 이 완악함을 저의 이 뭔가 잘못된 것을 이 혹 같은 것을 이 꺼풀 같은 것을 좀 제거해 주십시오 라고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싹 부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지. 그것은 주님이 혼자서 하시는 게 아닌 것입니다. 주님이 환경을 주장하시고 주님이 뭐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주님이 뭐 세계를 움직여서 나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나를 통해 나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아나니아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그런 면을 보게 됩니다. 아나니아와 사울 관계를 통해서 사도 바울의 모습이죠. 사도행전 9장 17절 말씀입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해 가로되 이 아나니아는 아나니아 삽비라의 아나니아가 아니고 이제 주님의 진실한 제자 아나니아였어요. 그 아나니아가 누구 집에 갔냐면 사울이 거하고 있는 집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그러니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그를 안수했어요. 이게 아나니아가 이 사울을 뭐 잡아뜨린 게 아니라 안수했어요. 사울에게 안수하고 기도한 게 뭐냐면 예수께서 너로 다시 변,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그리고 딱 손을 떼니까 그의 눈에서 뭐가 뜨냐면 비늘 같은 게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울이 그 전까지 앞이 안 보였어요. 앞이 안 보이는 게 이 안수함으로 이렇게 기도하고 딱 하니까 이 비늘 같은 게 두둑두둑두둑두둑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더니 그 전에 앞이 안 보이는 게 보이게 돼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더 나아가서 세례도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해졌어요. 그게 누구냐? 그게 사울이에요. 그 사울이 어떤 사울이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사울이었어요.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려고 가다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째 나를 핍박하느냐? 그 강렬한 빛 가운데서 그 음성을 들었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울이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그 이후에 사울이 뭐가 됐어요? 바울이 됐어요. 우리가 아는 바울이 이 사울이에요. 우리가 아는 그 지식으로 충만하고 은사로 충만하고 복음 전토 전파에 그리고 신학으로 정말 온전했던 그 바울이 바로 이 사울이었어요. 그러니 이런 때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그는 어리석고 무지하고 그리고 또 미련한 자였죠. 그러나 진정한 변화를 무엇을 통해 경험했습니까? 무엇을 통해 경험했어요? 성령을 통해 경험했어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그가 비늘이 툭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서도 그런 게 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변화가 일어나요. 우리의 연약한 삶에 혹 같은 것이 떨어져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야 돼요. 꺼풀 같은 것이 떨어져야 되고 어리석은 것들이 이렇게 다 떨어져 나갈 때 우리들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이전 것들을 벗어버리는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새 것을 붙여주시는데 다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 에스겔로 가봅니다. 에스겔 다시 36장으로 오면 자 26절 27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렇게 두두둑 떨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것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붙여주시는 게 뭐냐면 새 영을 주시는 거예요. 새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새 마음을 통해서 굳은 마음이 사라져요. 부드러운 마음이 생겨요. 아, 굳은 마음은 딱딱해요. 예? 팔이 굳었다고 해보세요. 팔이 굳으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팔이 굳으면 안 굽혀져요. 부드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굽히려고 해도 팔이 굳어서 안 굽혀지는 거예요. 목이 굳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목이 굳으면 안 굽혀져요. 인사를 왜 안 하세요? 아, 제 목이 굳었어요. 목이 굳어서 인사를 못하는 거예요. 굳었어요. 또 목이 이렇게 굳었어요. 이렇게 굳었어요. 뭐 고기를 드세요. 왜 못? 아, 제 목이 굳었어요. 아, 제가 여기 자꾸 당겨서요. 못 드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새로움이. 그것이 우리들로 하여금 그 부분을 보게 하는 거예요. 손을 움직일 수가 있어요. 발을 움직일 수가 있어요. 뭐 못하게 되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마음을 주시니까 아, 이걸 내가 해야지. 내가 이걸 해야지. 또 하라는 대로 해야지. 준비해야지. 그렇게 하면 부드러운 마음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일을 하게 하는 거죠. 이것이 사도행전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냐 하면 베드로에게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도행전 10장 말씀인데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이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또 굳은 마음이 탁 나와버렸어요. 베드로에게 잡아먹으라고 하는데 베드로에게 잡아먹으라 한번 해봐라 하는데 베드로가 아, 또 이게 굳은 마음이 나온 거예요. 주여 저는 이전에 해보지 않은 일은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언제든지 저는 먹지 않았습니다. 하니까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 번째 소리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괜찮다고 하는 것을 네가 안 된다고 네가 더럽다고 하지 말아라. 네가 하나님보다 높으냐? 하나님이 괜찮다고 하시는데 왜 네가 안 된다고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깨달았어요. 아, 그렇구나.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굳음을 유연하게 해주시는구나. 그래, 내가 하면 되지 뭐. 내가 하면 되지 뭐. 그러니까 그 마음이 유연해지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 지인이가 메론을 좀 먹어보라는데 메론을 안 먹겠다는 거예요. 아, 메론 맛있는데 안 먹겠다는 거예요. 마음이 굳었어요. 안 되겠다. 굳은 걸 내버려 두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대답이 없어요. 여러분이 굳어가고 있어요, 지금. 자, 다시. 굳은 걸 내버려 두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안 되죠. 굳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설득을 했어요. 지인아, 메론 한번 먹어보자. 메론 한번 먹어보자. 먹었어요. 먹으니까 맛있네. 그래. 맛있네. 또 줘. 그래서 또 줬어요. 처음에는 불편하고 처음에는 이상하고 처음에는 어색해도 해보다 보면 굳은 게 부드럽게 풀리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다 굳어 있어요. 그러나 그 굳음을 그냥 두지 않고 부드러움으로 바꾸기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거예요. 상담자가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해서 변화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 제 마음을 풀어주세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할 때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인 상담이에요. 심리상담은 뭐 심리상담자에 의해서 뭐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도 그러면 안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의지하고 되면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자, 퀴즈를 드릴 테니까 한번 퀴즈를 맞춰보세요. 이 사람의 이름이 무엇일까? 자, 눈을 뜨시고 장로님도 맞추실 수 있으니까 장로님 이거 좀 한번 보세요. 이거 누군 것 같으세요? 이 사람의 이름을 한번 맞춰보세요. 청년, 연희가 한번 맞춰. 누굴까요? 외국 사람. 어떻게 알았지? 외국 사람. 그 외국 사람 누구냐고요? 외국 사람은 맞는데, 네. 내국인도 아닙니다. 한국 사람 아니에요. 누굴까? 너무 젊을 때인 것 같아. 좀 나이 들어서. 누굴까? 엘리자베스. 아닌데. 아닌데. 아닙니다. 누굴까요? 이 사람 이름이 누굴까요? 아무도 없어요? 위인전을 잘 안 읽으셨구나. 퀴리 부인. 아니에요. 에? 에? 아니, 뭐라고? 뭐라고? 헬렌 켈러. 맞았어요. 헬렌 켈러. 헬렌 켈러. 헬렌 켈러. 이게 어릴 적 사진이에요. 근데 헬렌 켈러를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사실은 설리반 선생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되게 예쁘죠? 저도 보면서 헬렌 켈러가 예쁘다. 근데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이제 설리반, 앤 설리반이라는 선생님이에요. 헬렌 켈러 얘기는 다 아니까 헬렌 켈러는 장님이었어요. 벙어리였어요. 귀머거리였어요. 8살 때 병을 알아서 이제 이 새 감각이 다 사라져버리게 됐어요. 8살 때. 근데 집은 부유해서 이 부모님이 이 헬렌 켈러를 맹인 학교에 보냈는데 학교를 적응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앞이 안 보이고 말을 못하고 듣지를 못해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소통을 할 수 있겠어요? 맹인 학교를 보냈지만 퇴교당했어요. 그래서 부탁한 게 그 맹인 학교에서 선생님을 좀 초빙을 하기로 했어요. 그때 온 선생님이 앤 설리반이라는 선생님이었어요. 그래서 이 앤 설리반 선생님이 어떻게 헬렌 켈러에게 단어를 가르쳤는가 하는 아주 유명한 에피소드예요. 물을 가르치기 위해서 어떻게 물을 설명했냐면 물을 경험하게 했어요. 촉각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각도 없고 또 말도 못하고 귀도 안 들리는 이 답답한 이 헬렌 켈러에게 워러, 물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물펌프에 손을 갖다 대고 이게 워러라는 걸 알게. 이게 워러다. 그렇게 해서 사물의 뜻을 가르치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아주 유명한 이야기죠. 근데 이 앤 설리반 선생님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그는 고아 출신이었어요. 그 자신도 소경이었었어요. 근데 눈 수술을 받아서 시력을 찾았어요. 그래서 이전에 소경이었을 때 맹인 학교를 다녀본 적이 있어서 맹인 학교의 경험을 통해서 눈을 뜨고 난 다음에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헬렌 켈러를 만나서 헬렌 켈러를 정말 아주 답답한 이 사람을 착각을 해서 나중에 이 헬렌 켈러가 나중에 유명한 그런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거예요. 우리가 어떤 면에서 영적으로는 바로 이 헬렌 켈러 같아요. 일단 보지를 못해.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이 말도 못해. 귀도 안 들려요.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이끌어서 느낌이라도 주시는 거예요. 느낌이라도. 그래서 영적인 것을 알게 하세요. 변화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세요. 근데 우리는 또 몰라요. 안 보이니까, 안 들리니까, 뭐 말할 수 없으니까. 그걸 거부하고 거부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령님은 또 우리를 갖다 놓으시고 또 우리를 갖다 놓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아가고 있는 거예요. 정말 평생을 두 사람은 같이 했지만 그러나 죽을 때까지 같이 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헬렌 켈러가 55세 때 앤 설리반 선생님이 세상을 떠났어요. 55세 때. 그럼 이제 앤 설리반 선생님이 돌아가셨으니까 헬렌 켈러는 어떻게 살 수 있었을까? 근데 놀랍게도 헬렌 켈러는 그 이후에 32년을 더 살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었을까요? 그 선생님이 없는데도 가르쳐준 게 있으니까 그걸 배워나간 거예요. 그래서 87세까지가 그가 이제 살면서 헬렌 켈러가 오래 살았죠. 살면서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봉사도 하고 또 사람들에게 소망도 주고 또 훈장도 받고 또 그 아까 말했던 엘리자베스 여왕에게 또 기사 자기도 받고 하여튼 그런 많은 일들을 했어요. 성령님은 우리를 언제까지 도와주실까요? 한 몇 년 도와주시면 성령님은 우리를 몇 년까지 도와주실까요? 성령님은 우리를 평생 도와주시죠. 죽을 때까지 도와주시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는 성령님의 도우심은 죽은 다음에는 사라지는 게 아니죠. 죽은 다음엔 정말 드러나는 거예요. 아, 그때 나를 도와주셨던 분이 성령님입니다. 그때 나를 이끄셨던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앤 설리반 선생님보다 더 훌륭한 우리의 인도자가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러니 그분을 의지해야 돼요. 그리고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떠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냐면 아주 친밀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세요. 오늘 에스겔 36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변화를 이루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문제를 해결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관계를 맺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되기를 주님은 그렇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진정한 변화를 단지 뭐 약 하나 사 먹는 걸로, 진정한 변화를 단지 뭐 병원에 몇 번 다니는 걸로, 진정한 변화를 단지 뭐 도구를 이용하는 걸로 잠깐 하는 걸로 끝내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오해해서는 안 돼요. 진정한 변화는 관계 속에 있어요. 주님은 이미 준비가 돼 있어요. 여러분을 계속 평생 또 영원토록 인도하실 준비가 돼 있는 분이에요. 그냥 그분께 부탁해서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할 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다. 진정한 변화는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그러니까 목사님 탓하지 마시고, 네? 목사님 때문이야 하지 마시고, 상황 때문이야, 이 사람 때문이야, 저 사람 때문이야, 나 때문이야 하지 마시고, 성령의 역사로, 성령을 의지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러한 생각으로, 의지로 진정한 변화를 이루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진정한 변화를 이루시는 주님을 찾지 않고서 우리가 어떻게 그 변화를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물을 먹으려고 하지 않는데 어떻게 물을 먹을 수 있겠으며, 밥을 먹으려 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 입에 밥을 넣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고 또 우리에게는 여전히 귀머거리 같고 또 맹인 같고 또 벙어리 같아서 주님을 볼 수 없는 연약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계심을 느끼고 또 나아가서 그 도우심을 만끽하는, 또 그 도우심으로 구원을 받는, 새로워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이끄실 주님, 또 깨닫게 하실 주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로 나오니 우리 마음에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그 속에서 관절이 움직여지고 다리가 움직여지고 목이 움직여지고 몸이 움직여지는 놀라운 은혜가 주 가운데서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타가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